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얼마 전에 몇몇 성도들과 이야기하던 중 한 성도가 물었습니다.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세금을 떼기 전 총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뗀 후 순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성도가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십일조는 꼭 해야 되느냐고. 아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해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러자 또 다른 성도가 거들었습니다. 신약에는 십일조를 내라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가 저에게 유권 해석을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고. 참 좋은 질문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지 않고 유일한 주권자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십일조에 대하여 그리고 돈을 교회에 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자세히 찾아보거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막연하게 경제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 반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주제에 관하여 그것도 여러 번씩 다양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만은 십일조에 관해서만큼은 아니 돈에 대하여만큼은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주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최소한 인간을 기쁘게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해보려고 애쓴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순전한 복음을 고집했기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10명 가운데 9명은 다 딴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돈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백발백중 실족해서 그나마 유일하게 나오던 주일 예배조차도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말을 마차 앞에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은혜로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게 만들고 흥미진진하고 약동하는 삶 살지 못하고 재미없고 의무적인 삶, 예전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 그런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놀라운 감화와 감격을 맛보기만 하면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시간과 달란트와 기회와 다른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게 목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 개인의 세속적인 꿈보다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복된 삶을 먼저 생각하고 큰 집단을 인간의 집단을 이루는 것보다 겨자나무같이 초라하지만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기에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누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합하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리고 시험받을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 않기에 오늘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기록된 십일조에 관한 여러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말씀 하나를 보고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 그것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 각종 규례를 주신 후 그 규례들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12장 전에는 그 모든 규례들을 말씀하신 후에 13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많은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고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는 언급하시지 않았지만은 바로 뒤에 나오는 23절을 보면 토지소산과 함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드리라고 하신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일조는 1년 농사 지은 것의 10분지 1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 곧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일조를 드릴 때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들, 모든 동물 농사 지은 것들 가운데 첫 것들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엄격히 말하면은 십일조와 소와 양 동물들의 첫 것은 다른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소와 양의 첫 것들은 십일조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늘 같이 드렸기 때문에 소와 양 열 마리가 아니더라도 처음 난 것 그것을 드렸습니다. 어떤 절기에 드리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아마 수확과 관련된 3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가운데 모든 농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수장절에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매년 드리라고 하십니다. 십일조는 건너뛰지 말고 매년 드리라, 마땅히 드리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반드시 드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드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든 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리라. 하나님은 이어지는 22절서부터 27절에서는 7년을 한 주기로 볼 때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해의 십일조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29절에서는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의 십일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 이 말씀의 골격은 단순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이니라. 어디서 먹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곳, 그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과 감정을 따라 너희가 원하는 아무 곳에서나 먹지 말고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먹으라 하십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이 말씀이 수백 군데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편의에 따라서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는 나를 예배하며 그리고 내 안에서 형제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십일조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 제물들도 하나님이 택하실 예배 처소에 갖고 와서 드리고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토지 소산의 대표적인 것 셋이 곡식과 포도 열매로 만든 포도주와 감람 열매를 짠 기름이기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라 하고 하십니다. 꼭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작물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우양에 처음 나는 것도 먹으라. 꼭 소와 양뿐만 아니라 염소니 다른 모든 동물들도 처음 난 것 제사드리고 일부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는 십일조를 드리라 하셨는데 23절에서는 십일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십일조의 상당 부분은 주님께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먹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가? 26절 뒷부분을 보면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 열 부족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예루살렘 먼 곳 떨어진 곳에 성전을 짓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들 멋대로 절기를 지킨 것을 잘합니다. 그 짓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네 집안의 모든 식구들 권속 종들과 손님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라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왜 레위 족속을 방치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레위 족속은 다른 열한 부족과는 달리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땅을 배당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작할 땅이 없고 그리고 추수철이 돼도 추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족을 택하셔서 풀타임으로 성전을 섬기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다른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온 레위인은 돌보지 못해도 네 성읍에서 온 레위인들은 돌보라고 하십니다. 당시 마지막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지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다 흩어져서 살게 하셨는데 자기가 사는 그 같은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온 레위인들 그들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신 겁니다. 십일조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속들과 함께 그리고 같은 성읍에서 온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 왜 하나님의 전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23절 끝부분을 보면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함이니라. 왜 각자 흩어져서 먹지 않고 먼 길을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자원을 사용해서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먹고 마시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하나하나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그 비참한 삶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셨던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거저 주시고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무화과 여기에서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셔서 또 외적으로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황충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각종 작물 병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셔서 풍성한 추수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켰고 최소한 한 번은 십일조를 드릴 때에는 온 가족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중앙 성전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끌고 오는 어려움을 덜어주셨습니다. 그것이 24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말씀합니다. 성전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십일조를 중앙 성전으로 가져가야 했지만은 매 세 번째 해 그리고 여섯 번째 해에는 자신이 거하는 성읍 그곳에 정립하게 하셨습니다. 28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성읍에 저축하라고 하시는가?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레위인을 언급한 후에 레위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무 재산이 없는 자들, 땅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이 와서 마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십일조를 내라 하신 겁니다. 매 3년마다 십일조는 자기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29절 마지막을 보면 그리하면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늘 남을 선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분의 1을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매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세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한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십일조는 다른 모든 십일조와 같은 얘기다. 그런데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자기 성읍에 저축해서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 먹이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을 보면 오늘날도 정통 랍비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십일조는 두 번째 십일조라고 믿습니다. 원래 십일조 드리는 거 다 드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십일조 10의 20%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디셔널로 두 번째 드리는 십일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에는 늘 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고 세 번째, 여섯 번째에는 자기 성읍에 저축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일조에 대해서 하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십일조를 왜 하라고 하셨는가? 주님께서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 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겁니다. 레위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레위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고 살게 하셨는가?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이 다 드린 그 십일조 가운데 10분의 1,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십일조의 또 10분의 1에다가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각종 동물들, 그 동물들의 고기, 그 일부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십일조의 첫 번째 목적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살았는데 레위인들은 삶이 다 어려웠는데 이 어려웠던 레위인들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일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둘째, 성중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이들도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일조를 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가족과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십일조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의미 심각하게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 PCA 교회들 가운데 그런 소수 교회들은 반드시 교회에 공금을 가지고 친교 애찬을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 가운데 일부 그거를 사용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충성스럽게 주님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십일조는 너무나도 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지당했는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나라들을 보고 민족들을 보면 땅 주인에게 소출의 10분의 1 이상은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내 땅이다. 땅을 거저 주시고 이것을 경작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나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달리 나는 10분의 1만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권리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궁극적인 목적, 10분의 1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하심으로써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들을 복되게 하게 하신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자신이 농사를 짓건 안 짓건, 어떤 직업에 종사하건 자신의 수입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조합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에 있는 자들, 선한 자들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오만 가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일조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논란을 벌입니다. 오늘날 일부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십일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PCUSA 교단에서 발행한 십일조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쓴 목사가, 그 전체를 편집한 대표 목사가 그래도 양심은 깨끗한 사람이기에 서운해서 밝힙니다. 난 지금까지 십일조를 한 적이 없다고. 깨끗한 양심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하지 않았는지 거기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지만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거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을 보면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민사법, 하나는 의식법인데 도덕법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영원 불변하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법. 민사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법입니다. 여기 지금 11조라고 하는 거, 그 민사법 가운데 일부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신 후에는 그 이스라엘 민사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의식법. 모든 제사법이니 정결예법이니 이런 것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가?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의 특정 나라에 주신 민사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첫째는 여기 지금 도덕법, 민사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경계선을 똑바로 지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두 카테고리에 다 속하고 어떤 것들은 세 카테고리에 다 속하고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곱 번 완벽하게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곡식, 밭에서 나는 곡식, 또 과수원에서 나는 과실 이런 거 다 드릴 뿐만 아니라 뒷마당 텃밭에 있는 각종 얼브들까지도 다 분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의와 인과 신, 이게 더 중요한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십일조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일조 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은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시기에 사셨는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사셨다. 그 중간 시기에는 구약의 율법도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사는 시기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이제는 교회도 있었을 때다. 예수님은 그 중간 시기에 사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그걸 말씀하신 것뿐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 다음에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를 보라. 어디에서 십일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느냐 하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 서신서를 보면 십일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논리를 펴입니다. 정말 십일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구약에서는 구구절절히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가서에서까지 그리고 모든 선지서에서 많은 선지서에서 십일조를 말씀하시는데 신약에는 없다.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십일조를 언급하시지 않은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언급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폐해진 모든 율법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자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내는 다른 모든 헌금들, 헌물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전도여행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말라고, 어디를 가든지 주는 거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르침을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자비량 하면서 병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실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 우유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는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집에서 풀타임으로 섬기는 자들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으로 제가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십일조의 폭이 어떻게 되는가? 구약시대에는 10분의 1을 하라고 말씀하셔갖고 그 기준이 분명해서 지키기가 좋았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말씀해.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갖다 드리라고. 억지로 남의 눈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뒤에 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보면 마음의 감동함을 받은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자신이 기뻐하는 한도 내에서 정한 것을 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변함없는 원칙,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내는 겁니다. 비례해서 내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고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주님께서 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곳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특별히 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각 사람 수입에 비례해서 연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본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본 사람은 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비례대로 하라는 말씀만 하시지 몇 퍼센트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변함없는 신구약의 원칙,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해라. 여기 지금 가난한 대학원생, 자신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바치는데 나는 그 돈의 10배가 있으면서 그 대학원생보다도 못하는 헌금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은 의사들이 가장 쥐꼬리만큼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못 사는 대학원생, 그리고 가장 못 사는 성도가 그 의사보다 몇 배는 하는 것을 봅니다. 수입에 비례해서 하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10분의 1을 정해주시지를 않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면서,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핵심 표현이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수입이 많은 자건 수입이 적은 자건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수입에 비례해서 하라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겠는데, 너희가 많이 벌고 너희 형제 가운데 요만큼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평균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달에 만 불을 벌고 다른 사람은 천 불을 번다면은 뚝 잘라갖고 4,000불, 4,500불 저 사람 줌으로써 저 사람도 5,500불, 나도 5,500불 갖고 살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죄된 인간 그런 얘기 들으면 미쳤네 합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요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우회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사들처럼 나와갖고 제가 십일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남에게 약탈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감화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부자들이 은전 큰 거를 툭툭 던졌을 때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100%를 드린 것이고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의 쥐꼬리만큼 드린 것이고 절대 금액이 다르니까 많이 드린 것으로 착각하는데 no. 하나님은 그 사람 수입을 보는 거예요. 너 한 달에 만 불 벌어? 오케이, 그럼 천 불은 내야지 당연히.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신약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한테 가서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전부를 주님 상대방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게 있는 것 모두 드리네. 우리 세상의 유행가에도 있는데 전심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불행하게도 성경을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야 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십일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약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혹 떼려고 왔다가 혹 붙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성령의 법에 따르면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려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입에 비례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십일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크로스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네트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이거 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라.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십일조의 목적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 저희가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물질이 부족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서 성전을 풀타임으로 섬기고 한 자들. 근데 성전에서 하는 것이 뭐냐? 3D 업종입니다. Difficult, dirty, dangerous. 왜? 제사장 하는 일이 딴 게 아니라 확고한 날 동물들을 도살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거 백정입니다. 백정. 계속 이거 죽이고 피튀기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dirty한 일이 정상적으로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5만 가지 일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딴 데 관심 쓰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이 텐트 짠 것은 그거는 예외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늘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십일조를 잘 한다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도울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분에 넘치게 헌금을 하기에 지금까지 저나 박 목사님이나 그 전에 어떤 부목회자들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에 학사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주위에 있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이들 그렇게 잘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1년에 몇천불 우리 World Relief에 전해주는 것 그거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보 기도 제목 1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삶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차고 약동하는 그리고 흥미진진한 삶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십일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은 총수입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세금을 뺀 후에 수입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약의 하위법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신약의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상위법으로 살고 싶은가? 구약의 법은 신약의 하나님의 법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림자를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주님의 법을 따라서 살 것인가? 구약은 하나님께서 최소한도의 율법을 주신 것인데 나는 그 최소한도로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것인가?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화 감격하기에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향유옥합을 깬 여인과 같이,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린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 삶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